매기 성경 강의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로 모시겠는데 자, 사사기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사사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요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10장에 들어서면서 일곱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돌라도 앞선 사사들과 그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3절로 5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 나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 이 어린 나귀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어린 나귀는 실제로 부의 상징이요 왕의 표시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에 대한 것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런 부분들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기억하실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어찌 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는 그러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은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들만이 타는 짐승을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든 환호와 무리들로부터 호산나라고 하는 찬사를 들으신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쇼죠. 연극이 되었을 겁니다. 야일은 분명히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30필의 나귀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야일은 자기 아들들에게 30필의 나귀를 주었으므로 30개의 막사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자애로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일은 관대한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들은 어찌 보면 그 관대한 아버지 밑에서 또 이런 버릇없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버지의 너무 지나친 사랑이 자녀들의 버릇을 망쳐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일은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요. 야일은 최근에 나온 것들을 아마 그 자녀들에게 구해주고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최신형 뭐 이런 거 사주고 뭐 이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나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귀들을 사준다 해도 그 버릇없는 자녀들에게 사준 것이 그것들이 야일로 하여금 더 훌륭한 사사가 되도록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 소년들 중에 누가 여러분 뭐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뭐 그런 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무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또 이 망조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재난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고 막 이러면서도 이것도 왜 이 지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된 본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천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참 잘못했어. 왜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무서운 배교의 모습들이, 참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참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만 올바른 궤도에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충고가 어찌 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천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인간 군상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로 가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없애버리실 수도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또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혹자는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혀 필요치 아니하신 분이심을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때 가장 타락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모든 형편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니까요. 10절 보실까요?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마침내 절망하여서 또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철없는 애가 마치맘대로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듯이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옛적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을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17,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가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도자가 부족한 법이고 그러한 때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재림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판이죠.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숙이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내 빛이 있을 때 없네 소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입다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좀 이번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뭡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차원인지 그때 그랬는지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절로 가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잠언 2장 16절에도 아들에게 이방 계집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안 좋은 여자들이 왜 우리가 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이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는요 길르앗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문헌에서는 그녀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므로 입다는 보통 기방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방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서자 출신이라고 하는 신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오점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추방되게 되고 신명기 23장 2절에 의하면 그 모세율법은 서자 출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서자 태생이라는 신분은 불리한 조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신이 그렇다고 해서 왕, 황제, 장군, 시인 그리고 교황이 못 되는 게 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복자 윌리엄은 자기 이름을 쓸 때 항상 서자 윌리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도 서자 출신이었지만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처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둠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어요. 입다는 무법자들의 이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뭐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근거가 없는 이 잡류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해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입다를 따르게 되고 입다가 거기에 대장이 되는 거죠. 이 입다는 자기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정복해야 할 세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과 형제들에게 쫓겨났다는 점과 버림받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 이게 사실은 그에게 아킬레스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입다는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하시려는 자들을 그러한 입장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에요. 사람을 겸손, 근데 그 겸손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 모세, 다윗 등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린 바 되신 분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수들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통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저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인류 위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죠?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서자 출신이죠.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적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이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1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돔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상당히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데, 계속되는 9절로 10절을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을 꺾고 입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난 사람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입다는 자기가 그들을 건져내면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다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인데, 11절로 12절을 봐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2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후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계속 읽어본다면,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왔던 그 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서술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될 거예요. 입다는 그 땅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는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운 1948년 이후 나름대로 보면 그 주변에 그 아랍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실제로 여러분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하게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근거를 간단하게나마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아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